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뉴스에 뒷 얘기를 털겠습니다. 핫코어 뉴스 계획 시간 서재원입니다. 자, 오늘 말이죠. 화이트데이인데 이제 뭐 근데 사실 이제 뭐 큰 뭐 저기는 안 합니다만
괜히 꺼냈다고 또 야단 맞는다.
저도 사실 뭐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 나이는 닭을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런데 말이죠. 사실, 어우, 이 뭐, 이세돌 알파고, 이 대결이 정말 화제인데, 이세돌 구단이 네 번째 대구에서 이겨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창호 구단 전성기 때 같았으면, 알파고가 쉽게 못 이겼을 거예요. 아. 이창호 구단이 워낙 계산이 좋은 그 기사였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 승리하는 길을 가장 잘 찾아내는 그 프로 기사로, 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첫 판 보고 나서 네네네. 이거는 사람이 못 이긴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첫 판은 대충 뒀고 두 번째 판은 이창호처럼 뒀고 백지고 3국은 이세돌답게 뒀고 예. 근데 다 졌잖아요. 아하. 4국은 무조건 이기려고 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이긴 거예요.
나는 이번에 알파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언젠가 이 인공지능이 그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은행에 가봐요. 옛날에 우리 은행 지점에 가면 직원들이 최소한 50명에서 큰 지점은 100명. 지금 이제 한 17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네.
기계가 다 대체를 해요.
네. 우리 청와대에 알파고 한 대 들이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그 정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종교가 앞섰고 정치는 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교가 사라지고 정치가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교가 안 사라졌어요.
아, 물론 이게 있지.
아니, 구글이 신이라니까요.
이제 언젠가는 정치가 쇠퇴를 하고 그게 과학이 올라갈 것이다. 이 터미네이터에서 보여주는 미래가 나는 그냥 미래가 아니라서.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 네. 그 알파고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력 한대로 출력하는 사람들.
정치권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커튼 뒤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저희 완장찬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컷오프고라고?
그래도 우리 알파고 정도로 불러줍시다.
알파고라고 그러면 자꾸 어디 있는 고등학교인 줄 알아. 메다꾼에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정말 큰 문제예요. 이 알파고들. 이 신문마다 나오잖아요. 역대 최악의 공천, 역대 최악의 이 선거 방법, 선거 제도, 선거 운영.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제 알파고가 그 모니터에 딱 찍으면 이 사람이 그걸 대신 놔줬잖아요. 네네. 이 구조지. 뒤에 알파고가 있고.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뒤에서 찍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커튼 뒤의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세돌의 승리를 두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했지만 오히려 이세돌 구단은 어려운 가운데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돌파해냈다라고 예, 축하 멘트를
숟가락 신고.
유구무원.
예,
YS 차남 이제 김현철 교수. 인간 승리의 기계를 이긴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 뒤에 얘기. 박정희 전두환의 인간 말살에 대한 인간 회복을 위한 처절한 저항과 오버랩 된다라고.
이것도 숟가락 신고. 아니, 좀, 그, 고상한 말이 없어요?
아니, 뭐,
근데 이게... 그런 것만 딱 뺏겨왔나?
그, 이제, 고상한 말은 이런 이렇게... 알파고는 인간이 못 이긴다. 알파고의 적성은 두꺼비 집밖에 없다, 이런 거. 이세돌 알파고 얘기는 저희가 2부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자, 일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대구 방문 소식인데요. 총선 이제 한 달여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시기적으로 좀 뭐 또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민감해서 이게 얘기가 많았는데.
대구에서 이제 안동으로 경북도청에 옮겼어요. 그걸 이제 문 여는 날인데 그럼 거기만 가셨다가 거기서 뭐 연설을 하시고 그냥 서울로 귀경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 이례적으로 일어났음부터 굉장히 그 여러 군데를 그래서 아주 뭐 이제 시간 단위로 아주 쪼개가지고 여러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모든 신문들이 뭐 아주 불편한 얘기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 모든 신문은 예. 아니고
네.
내가 확인하기로는 11개 신문 중에 9개가
그럼 뭐 거의 뭐 대부분
진방 마케팅 아니냐 네. 그래 뭐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부분의 신문
사회자는 좀 과학화해야지
네.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조중동 그 보수 매체까지도
이 문제는 네. 이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에 네네. 근데 뭐 대통령이 갔다면 좀 야당이 반발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건 그게 아니고 진박과 네. 과거박이라고 해도 과박이라고 해도
과박 예.
뭐 흘러감박 떨박 물박 그렇지 네, 뭐 흘박 뭐 흘러감박
가박 네.
뭐 이런 지역에 가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심지어 그 보수 언론 매체까지도 진박 마케팅이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린 사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대통령께서 정말 이게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아하. 예. 아니, 뭐 그거를 꼭 그렇게까지. 예.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경제 활동이다.
네네.
이 경제 활성화하는 경제 행보다. 왜 근처 오해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오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가 있다면 이 본인이 그런 걸 좀 자중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언론이 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전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 최경환 그 의원이 진박한별사로 나서서 그 대구 지역을 쭉 다니고 심지어 이제 부산 거쳐서 서울까지 왔잖아요. 그때 대구에 도저히 진박이 못 이기는 그 상황이 계속되니까 결국 대통령이 한번 내려오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그때도 언론에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런 지역구들이네요. 네.
거기 이제 예컨대 동구 같은 경우
진박들이 거장하는 지역.
그럼 동구에 이제 그 저기 유승민 의원이고 이제 예. 행자부 정종석
예, 동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전 국민의 관심을 그렇죠. 가진 지역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과 이재만 전 예. 동구청장 이런데 이재만 이 동구청장이 진박이란 말이에요.
네.
그 흘박이고 흘박 대 진박 싸움에서 대통령이 굳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뭔 발치했는데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정종석 그 전 장관과 악수하고 그건 아마 경북도청 개소식 때 그랬죠.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것이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선거법이 예. 공직자의 이 선거 과제 행위를 엄격하게
네.
규제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도 뭐
탄핵도 예. 됐고 그랬는데 저는 뭐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정치 이론으로 보면 대통령의 선거 행위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현직 그 연방 총리나
네.
현직 대통령이 다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집권 세력의 집권을 계속 연장해줄지 아니면 야당 쪽으로 권력을 넘겨줄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때 대통령과 한목공으로 평가하니까
네.
원래는 이거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법이 정치 이론에 비춰보면 되게 경직돼 있고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정당의 네. 제1분 당원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소속 당원이죠.
네. 1분 당원으로서 당연히 그 자기 정파를 위해서 뭐 선거에 개입할 수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정서에서는 아직까지
예, 워낙 그 아직까지 이
공심을 하는 거죠.
공권력이 개입을 하면 부정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쉽게 말해 관료부터 다 기울잖아요.
네.
이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도 철저히 그 중립성을 요구를 하거든요. 사실 그 유 장관 말대로 중립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정무직 공무원, 예.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거. 시장 도지사들은 다 하잖아요, 활동을, 정당 활동도.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저기 정영국 대변인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몰아가니까, 이게 아무리 경쟁 뭐라고 해도 이게 왜 안 믿어주니까 답답하다 얘기는
그냥 하는 소리고.
그냥 하는 소리라고 보시죠.
이제 선거 때는, 네. 그,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제 행보를 하더라도 현장에는 안 가는 쪽으로 하고.
아, 여태까지 관리해서.
예, 좀 조심을 해야죠. 네.
오늘 그 이항구 그 위원장이
네.
당의 정체성에 반대되는 사람
네.
혹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문제 뭐 이게 잘못된 사람은 컷할 수밖에 없다. 구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그 연상되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
누가 그 커팅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승민계라고 알려진 이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탈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같은 노선이라고 보이는 김세연 의원은 단수공천을 했거든요.
네.
이러니까 지금 노선 문제도 나는
그것도 노선도
불분명하다고 보여요.
경중이 있으니까.
이러니까 과연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노선 문제라면 진작 일찍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공천 막바지에 와서 노선 문제를 거론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저 이항구 그 저기 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신 그 당의 노선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뭐 유승민
예, 그렇죠.
의원이고 그러면 뭐 이제 당의 어떤 그 뭐랄까 품격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 전에 그 이제 전화 무슨 녹취록 뭐 이런 거.
윤상현은요?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네. 그 우리 그 한 줄 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맨날 한 줄 평이에요.
아, 그게 가만히
뭐 맨날 한 줄 평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 한 줄 안 나오는데.
논의하면 되지 꼭 그거를 하세요.
대통령이 네. 그 이 대구에 네, 네. 가고 하는 왜 가겠어요? 왜 지금 진방 마케팅 나오고 있어요? 본인의 리임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노후 대비.
예. 총선 지나고 나면 자기 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져요. 근데 내가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리임덕은 진박이 만듭니다. 레임덕을 다른 박이 만드는 게 아니고 비박이 만드는 게 아니라 레임덕 만드는 사람은 진박이에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거죠?
예, 뭐 유승민 의원은
그닥 논란일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공천 탈락이 거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동구, 대구 동구를 방문한 것은 네. 경선 배제되면 무소속 출마할 텐데 우리 당의 공식 후보를 찍어줘라 이런 메시지를 몸으로 낸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구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경제활동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 또 왜 이러세요?
아, 저라고 갑자기 좀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커튼 뒤에서 뭐 신호가 왔나 보다.
십상시 얘기하다가 혼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충분히 진짜 한 달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말 여야가 엄청 전쟁으로 정말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당신의 의원에게 투표하세요. 핑미, 핑미, 핑미요.
아, 그, 새로 한번 해봐라.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럼?
할라크면 좀 재롱을 떨든지, 킹이! 이렇게 딱 재롱을 떨든지.
아, 네. 이거 아세요, 그럼?
몰라. 모르지만.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애교를
불러주면 좋지. 이거 아, 얼마 전에 나온 신곡이야, 핑미, 핑미, 핑미업, 이거.
아시는 분은 여기 계시는데.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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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미업, 이거. 어째 방송을 하시는 분이 그걸 몰라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도 바빠요.
아니, 아니, 예. 아니 뭔가 하면. 예. 이왕 여기 그 사회자 자리에 앉았잖아요. 네. 그 연예대상 또 받아야지.
아이 뭐 그러진 않아요.
내가 지금 그대 팬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제가 그러면요. 그렇지. 우리 저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래는 좀 알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저
다음부터 해보고 알고 오세요. 네,
다음부터 제가 그걸 좀 알고 네, 그렇게 좀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공천에서 떨어뜨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정두원, 김용태 의원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를 결국 공천에서 배제시키면서
친노 86그룹 물갈이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사건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봐봐요. 어느 술집인지 모르겠어요. 네. 술집은 술집이래. 자기가 뭐 인사불성 술 마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 전화를 걸어서 대화 내용은 이겁니다. 이 김무승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어, 이 XX. 다 죽여. XX가 뭘까? 다 알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속간해. 속간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어디서요? 어디서 통화했냐? 못 믿겠어요. 술이 많이 취한 건 맞아.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술을 먹고 예. 그다음에 술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누가 이걸 녹음하겠어요. 아하. 더더군다나 언론기관에 유출시킨다가 있을 수 없죠. 근데 그 음성 파일에 잡음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녹음되었거나 아하. 우연히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문제는 네네. 더 재미있습니다. 모 언론이 나머지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을 해서 그걸 공개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쉽게 말해 통신비밀보호법의 그 16조에 저촉이 돼서 징역을 보내야 된다. 네. 이게 범죄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공개되잖아요. 네. 공개된 데서 지금 녹음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든 목소리 들리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걸 극히에 누군가 녹음했다면 그 범죄가.
그렇죠.
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럼 만약 비밀리에.
그 녹음을 한 거예요.
아니, 만약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 위반으로 고발하면 곧바로 검찰에 수사해가지고 통화 시간 딱 추적하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고발을 못해. 당사자가 고소를 안 해.
아하.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으면 고발하면 곧바로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그런 데서 녹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지켰을 가능성이 많다.
우연이라면 뭐 어디?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거예요?
그 보통 많이 지키는 게 블랙박스죠. 아.
글쎄 그일까요? 나는 아마 유상현 의원은 이걸 녹음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왜 공개했는지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고발 못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 고발하면요 당장 이걸 그 윤상현 의원의 사퇴 정도로 그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데 A형 나와야 되고 B형 나와야 되고 당사자가 나와야 돼요. 이 통화 당사자가 이 세 사람이 다 파묻힙니다. 당연히 그 사퇴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죽고 말 걸 네 명이 죽어야 돼요. 그 네 명만 죽으면 다행이에요. 그 뒤로 와르르 다 죽습니다. 만약에 승수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정권이 무너질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우습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저는 추측하기를 네. 사실 이거 채널A에서 단독 네. 보도를 한 건데 전체 통화 내용 중에 앞부분은 공개 안 했고요.
네.
뒤에 전화 끊기 전에 한 2분 정도만 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휴대폰이 이게 휴대전화가 성능이 좋아서
아 너무 잘 돼요.
옆에서 다 들려요. 상대방
예,
목소리가
예, 맞아, 맞아. 다 들려요.
지금
예.
이 파일이 일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되거나 녹음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집에서 나왔고 그럼 윤상현 의원이 어딘가를 이동을 할 때는 이 실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차를 이용해요. 그럼 거기서 찍혔을 리는 없죠.
그렇죠. 예, 자기 보좌관 뭐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택시에 실내 블랙박스 같은 거.
근데 윤상현 정도면 사실 뭐 이제 지역구에서 거의... 여기 이렇게 옮길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동하고 뭐 그렇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택시를 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운전을 해주는 수행비서에게 조차도 알리기 싫은 일정일 때
아하.
차 돌려보내고 택시 이용하는 거예요.
어허.
제가 국회의원 해봐서 알아요.
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뭐 아주 사적인 일이나
무사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이 그래도 참 그 운이 좋으신 분 같아요. 이거 왜? 알파고 이거에 붙여가지고 보도가 네. 그래도 쏙 들어갔어요.
보도가 아무리 들어가면 뭐예요?
아니 그래도 일단 지금, 일반 대중들의 어떤 시선에서 조금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 열심히 그 가서 죄송하다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문전 축출당하고 네. 뭐 이랬는데 이 친박에서 그 모를 더 이상 못하고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장담하는데요. A형 뭐 하고 B형 하고 뭐 죽여버려 네. 뭐 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화 당사자
형
그다음에 윤 이 네 사람이 공이 이건 다 사투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또 다른 배경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밝혀야 돼요.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생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살생부 얘기 듣고 흥분해서 그랬다? 그 얘기가 살생부인데. 그 얘기가 살생부잖아요. 내가 그래서 김문수
잘라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살생부잖아요.
자를 사람 명단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자르고 있어갖고 말썽이 나지 않냐. 진작에 잘랐어야지. 그 얘기니까 살생부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발언이죠.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우선.
헌법 위반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예, 처벌 조항이 없지만 전혀 첫 번째 헌법 위반이에요. 두 번째 반민주적이에요. 예, 세 번째 이거는 굳이 찾자면 의무방해죄입니다. 처벌해야 돼요.
아니 이거 하는 게 자기들 업무인데 무슨 업무방해예요.
아니죠. 공천 관리 업무를 예, 외곽에서 호가호위하는 완장찬 자들이 방해를 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방해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윤상현 의원의 이 전화통화 녹취록 문제는 알파고로 치면 버그예요. 그 버그 때문에 그 다행히 이세돌 선수가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파에서는 이걸 보고 이렇게 흥분하시는데 좌파에서는 새누리당의 버그가 나왔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의 전망이 보인다.
그런데 그쪽 좌파들은 더 안 돼, 뭐.
아니, 좌파들은
좀 있다, 좌파이긴 좀 있다. 아니, 거기도 듣기 싫은 소리 할 때는 항상 나를 쳐다보고.
아,
무슨 한 일로 보자. 아니, 좌파 아니야. 신경적으로 이미 바디 랭귀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
여기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아, 여기 제일 많이 보고 그냥 부부장님
보시는데 뭘. 어쨌든.
A는 누구냐, B는 누구냐.
글쎄, 지금 윤상현 의원이 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몇 명 안 돼요. 네,
이미 그 여러 신문에 출직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친박 최고 좌장으로 지금 불리는 최경환 네. 의원이라든지 청와대 김기환 수석이라든지 네, 또 그리고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네.
근데 이제 좁혀보면 일단 윤상현 의원보다 나이가 많을 것
네.
근데 아주 많지는 않아. 왜냐하면 반말로 형이라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딱 검색해보시면
딱 나오죠. 뭐 대의수명 딱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인을 하고 어떤 분은 통화를 했지만은
그런 내용
일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하튼 커튼 뒤에서 권력을 전달했다. 이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 지금 공천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런데요. 이항구 위원장 스스로가 지금 부인보다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현기환 수석
예, 현기환 수석 만났잖아요.
그 다음날.
예?
이 사건 터진 다음에.
예? 만나고 나서 김무성 그 대표 지역구인 부산 중영도구에 대해서 경선에 부칙을 이미 다 하고 발표에 다 들어넣고 발표 안 했잖아요. 뺐잖아요.
네.
그 현기환 수석을 왜 만났으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중차대한 일이 생겼는데 이제 현기환 정부 수석을 만났다는 건 왜 만난지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거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공천을 다 청와대에서 지휘하는 거예요. 그 결재를 맡아야 돼요. 청와대 윤상현 의원을 자진 불출마로 할 거냐 공천 배제로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상의한 거죠.
뭐 그리고 할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면
아니 당장 이항구 위원장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 술 먹고 취중실현인데 공천 심사 사유에 안 들어간다 얘기했잖아요. 보호하려고
공천 주려고
그리고 왜 만난 거예요?
보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가 김무성이 그 XX 죽여 이래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 그 인사를 만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모르는 제3자로서는
이게 지금
그리고 그 직후에 김무성 그 대표 발표를 안 했잖아요.
파문이 됐는데
발표에서 그걸 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대표인데 경선 지역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것도 진짜 이게 말이 돼요? 단수 공천을 수십 명을 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이 참 그 기가 막히는 일인데.
근데 거기 경선 쪽으로 하면 당연히 뭐 김무성 대표가 그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게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그 99.999% 김무성 대표가 공천을 받겠지만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전 세계에서 내가 다 조사 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론조사로 공직 후보자를 공천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네.
자, 두 번째. 지금 이번에 경선에서 응답률이 15%입니다. 우리 보통 여론조사하면 응답률이 5%
미만이에요.
예, 미만이에요. 응답률이 15%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전부 다 조직 여론조사라는 얘기예요. 스탠바이 다 하고 있고.
전화, 착신전환에서 예? 대기하는 거죠, 조직원들이. 예?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해서 공직 후보자를 공천을 한다? 이런 상향식은 상향식이 아닙니다. 상향식을 하려면 처음부터 당원 50%, 뭐 일반인 50%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미국식으로 애초에 100% 당원으로 하는 코커스를 하든지, 이렇게 제도화를 하는 상향식이 되지 않으면요. 말만 상향식이지, 응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당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선출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잘 골라서 유권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정당의 고유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1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고 정당을 보호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뽑아주세요, 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멍청한 짓이지, 이거는.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 이처럼 몇 사람의 두목들이 마음대로 공천을 자의적으로 한다. 이건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래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어?
아, 그럼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근데 사실 이제 채널A가 요번에 어쨌든 뭐 특정을 물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데 다 갔다가 뭐 딴 데서 이렇게 뭐.
아니요. 이번에는 채널A만 갔고요. 이 음성 파일인지 동영상 파일인지를 가진 사람이 직접 채널A에 줬는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갔는지는 조금 불확실해요.
통해서 간 거는 이제 윤상현 의원의 반대 쪽에
그렇죠.
아하.
그 비박 쪽에 갖다 줬는데 거기서 채널 A로
아 역으로.
아, 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하. 후자 쪽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아니 어쨌거나 근데 저기 정두원 의원은 또 이번에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요. 은혜 우선 대타가 없어요. 예, 거기가 워낙 그 야당세가 센 곳이거든요. 네,
더민주는 대타가 네. 없어도 잘만 자르던데. 예,
그런데 그 살생부 사건의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두원 의원과 김용태 의원을 네. 대타 없는 그 두 군데를 굳이 잘라가면서 아하. 지금 이 살생부에 관해서 증거자료로 만들어버리면 아하. 이 친박이
대중들이 이제 심정적으로 보고 말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김무성 대표가 왜 살생부 얘기를 하필이면 정두원 의원한테 했겠어요. 그리고 정두원 의원은 그걸 왜 밖에다 발설을 했겠어요. 정두원 의원으로서는 이걸 공개한 것이 굉장히 현명했던 거예요. 이걸 공개했고 자기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업무가 있다고 말을 했고 정말 자르면 그 증명되는 거잖아. 그야 정두원 씨도 이제 참 정치 좀 하더니 구단됐다.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나저나 윤영은 가지고 지금 이제 사태가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윤상현 의원이 공천됐으면 좋겠어요. 정파적 관점에서.
완전 망하라고.
네.
지금.
아 버그가 있어야 이기지. 버그는 알파고가 어떻게 이겨.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가령 새누리를 찍고 싶다. 이제 이런 소위 보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지지자가 아니고 뭐 선거에 투표를 하라고 하니까 찍어줘야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 혐오를 하게 되고 냉소를 하게 되면서 지따위로 놀더라. 안 가.
이게 이제 보수의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요. 새누리가 이 한 건이 아닙니다. 가령 친박 실세가 그 친박계에 서울에서 만찬을 하면서 이승민이하고 이종훈이는 반드시 잘라야 된다. 얘기했다는 것도 이튿날 쭉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한번 뉴스에 딱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한구 위원장이 어딘가 전화를 굉장히 공손하게 받더라. 이 뉴스도 싹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이 네 사람의 신원이 다 밝혀져야만 하고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왜 그렇게 술을 이 성급한 이 바쁜 시기에
아니 뭐 술이 좀 빈속에 먹어서 취했을 수도 있죠.
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지 술을 일주일에 몇 번 먹는지 술 먹고 주로 무슨 소리들을 하는지.
주종은 뭔지.
예, 주종 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같이 소주 먹을까?
아니죠.
나는 요새 독주가 좋긴 좋아요. 오량주 이런 거.
오늘 그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의 어떤 그 공천 과정을 보면 일단은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재미있어요. 네. 대구 다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서울만 하더라도 이재호, 진영 이런 분들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잖아요. 거기도 예,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예,
많죠.
대투기가 거기 출마한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럼? 예상까지도 좀 해주셔야죠.
저는요. 유승민 의원은 노선이 다르니까 나가서 무소속으로 심판받는 것이 옳은 겁니다.
네, 그리고요.
예. 그럼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크게 영향가 없다.
그럼 뭐 다른 뭐 덧붙이실 말씀은 없어요?
유승민 의원은 잘릴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그런데 뭐 이한구 위원장의 공간이가 대단히 어떤 뭐 높은 기준으로 그 제대로 공천 관리하는 거지만은 이번에 단수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문대성 네. 의원. 조전혁별로 처음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잖아요.
네, 탈당했어요.
탈당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복당을 했어요.
정계 은퇴선언을 했었고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다. 네. 했는데도 전략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인천에. 네. 근데 그걸 단수 출신을 또 했어요. 그 이한구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첫 번째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의원으로서의 품격 품인데 그럼 도대체 뭘 갖고 품격이고 품이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내가 너무 까는 건가?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네.
자 다음에 이제 더불어 당 까기 전에 마지막 한 줄.
아, 또 뭐 한 줄 그냥 하세요.
그럼 갑시다.
아니 뭐
그 대통령을 뭐... 상대로 했으니까 이번에 이한구 위원장을 상대로. 진짜 민주주의 좀 합시다. 가짜 민주주의, 완장 민주주의 하면요, 역사가 심판합니다.
아이, 그렇, 해도 소용없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 하셔요.
그다음 뭐 매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아요.
피드백이 좀 안 왔나요?
예?
이렇게 매주 말씀하시는데.
요새 전화 안 되나 봐.
저는, 그게는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네. 그쪽에서는 내가 그냥 무생물. 아웃사이드를 보지 않는다니까 무생물로 봐요.
출근길에 굴러다니는 네. 못생긴 돌멩이.
네. 그대는 무생물에 붙어있는 이끼.
아니 뭐 저야 뭐
우리가 다 그래.
예.
권력자들 눈에.
예.
아니, 그러잖아. 지금 이제 뭐 야권 소식을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안, 그리고 천, 김인데,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 버전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합당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호대책위원장에서 이제 사퇴를 한 상황이고,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거는 뭐 불가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구 이번에 공침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오늘, 오늘 다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야권 통합이든 연대든 물 건너갔다.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재밌는 얘기 했죠. 각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뭐 연다는 건 모르겠다.
이거 해가지고 또 뭐 굉장한 비난을 받으셨더라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번에 참 그 눈여겨본 것이 어제 천정배 의원입니다. 울돌목으로 갔어요. 기자들 수북이 데리고. 이 명량 대첩의 승전지 아닙니까? 울돌목이. 상유 10위.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곳이 울돌목인데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신을 이순신 장군으로 의제를 하고 국민의당이 살아나는 것을 구국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 원래 나르시시즘, 자아도취라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이어야지.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하는 얘기가 상유 10위예요. 나이는 아직도 102일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이나 저는 아무리 나르시시즘에 빠질 때에도 내가 뭐 성종기하고 맞먹는다든가 이런 만용을 안 부리거든.
차라리 나에게는 담배 12개비가 있습니다. 이게 낫지.
오늘 밤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 김한길 지금 천정배 이 두 의원은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안철수 의원한테 따라가는 안철수 의원한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한길 의원이 이번에 아마 자존심이 좀 있다면요. 네? 과거 무척 났을 겁니다. 국민의당이 처음에 갔을 때는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안철수와 김한길이가 나란히 앉아서 이 휘하의 수많은 장병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가보니까 안철수는 천정배와 손을 잡고 우리가 보수고 너는
상임선대위원장
너는 그냥 행동대장보다 조금 나은 자리 그 자리를 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네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사실은 그 농민 정권 마지막 때 열린 우리 당에서 제일 먼저 탈당한 분이잖아요.
선도 탈당.
예, 선도 탈당했죠. 27명 데리고 그때부터 당이 석 달 동안 이 붙었다 떨어졌다 깨졌다 한 것이 26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서 불출마 선언하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이 제야 쪽에서 어떤 식으로 비꼬았는가 하면 저 사람 가는 데마다 당 깨고 나온다. 가는 데마다 분탕질 난다 이거거든요.
김한길 의원은 지금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명분상
그렇죠.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정당을 만들었는데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와는 거리가 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당 지지율은 한없이 가라앉고 있죠. 3월 둘째 주 지지율 보니까 서울에서 정의당 절반밖에 안 돼요. 국민의당
예, 수도권은 완전히 많이 내리고
심각하네요.
호남에도 그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대해 뒤집힌 지 오래됐죠.
절반 정도.
그 호남을 제외하면 절반 정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정의당 지지율만 못해요. 그 본인은 원래 있던 광진구에서 출마를 하면 지금 2등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고.
아, 2등도 안 되나요? 여론조사 지금?
예, 워낙 당 지지도도 낮고 본인 지지도도 낮게 나와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김한길 의원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거기 예비 후보가 있는데도 공천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한 거죠. 예.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예, 그리고 김한길 의원이 돌아왔다고 해서 거기다 공천을 주면 정청래, 이해찬 이런 사람 이미경 그렇죠, 사람 그렇죠. 다 잘라놓고 탈당해서 예. 해당 행위 했다가 돌아온 사람을 전략공천을 준다는 거는 그건 당이 도덕적으로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화대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출마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에 전부 다 박빙이거나 혹은 열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만 하더라도 노원병에서 이제 문제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1대1로부터도 예. 그 전에 여기 있던 L한테 네. 질지도 모르고요.
아하.
그다음에 거기에 야권연대를 안철수 대표가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당들이 존중해야 될 명분이 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민주랑 정의당이랑 다 후보를 내게 되면 거기는 안철수 대표가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졌죠. 지금 그 본인도.
아니 그럼 천정배 의원은 지금?
천정배 의원은 뭐 광주에서 그냥 하는데 네. 그 고졸 신화?
양양자. 양양자 후보하고 붙는.
거기도 만만치 않다고.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아니, 문제는 박빙이에요.
만만치 않은 걸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두 분들이 이제 약간 좀, 뭐, 물론 이제 대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자꾸 연대를 하자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건가요?
아. 그렇기도 하고 명분도 뭐, 있고.
예, 연대 통합의 명분을 하나같이 새누리당의 개헌선을 주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네. 재밌는 게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장했던 세력은 야당입니다. 야당에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느닷없이 친박 쪽에서 개헌 얘기가 솔솔 나왔어요. 이원식 정부제 개헌 얘기가 네. 친박 쪽에서 나오고 그때부터 야당들이 개헌 얘기가 막 펄쩍 뛰어요. 무슨 개헌? 어? 이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개헌세는 200명을 당선시키면 큰일 난다.
근데 어떤 시뮬레이션에는 203명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그런데 네. 내가 보기에는 새누리가 방심하면 나는 한 140명 정도?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야당들이 이러지만 끝내 선거 후보 등록하고 좀 지나면 나름대로 각 지역구에 연대할 수밖에 없다.
한 번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아. 네. 이유는?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야권 연대에 대한 생각이 사실상 없어요.
아, 그럼 그동안은 그럼?
딴 당 다 들어가라는 얘기지. 아하.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정의당하고 사이에도 논의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갔었는데, 그거 다 무효화시켰고요.
근데 심상정 의원은 그걸 이제 공식화 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네. 이제 어제부로 정의당에서도 더민주의 야권연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전국에 63명 예비 후보를 확정을 했고요. 네. 그동안에 야권 연대 때문에 더민주의 주요 당직자들이 있는 선거구에는 예비 후보 등록을 못하게 막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네. 다 여는 쪽으로 네.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야권 연대는 사실상 99% 안 이루어질 가능성.
네. 예. 그래서 내가 이 김종인 대표가 신의 한 수를 던졌다는 거예요. 국민의당에게 통합하자 이 얘기를 한 것은 우선 호남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에 설 수 있는 큰 명분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명분을 예, 잡은 거죠.
우리가 통합하자고 얘기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안 했다. 제 친구들이 분리주의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이 엄청난 명분. 그래서 난 참 정치 구단은 아니라도 8단은 확실히 됐구나. 구단 됐으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안 갔겠죠. 그분이.
아니, 그러잖아.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발표한 명단에 뭐 정경민 의원이라든지 전병헌 의원, 뭐 오영식 의원 뭐 이런 분들.
거기다가 예. 이해찬,
이미경 뭐 이런
이미경
분들.
이미경까지. 예.
그런 분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문제된 게 이제 정청래, 전병헌, 네. 그리고 오늘 그 나온 이해찬. 네.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세 분이잖아요. 네네. 정청래 의원은 막말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친노의 행동대장 비슷하게 했잖아요.
친노의 행동대장 아니에요. 네.
우리 둘이도 한 번씩 당했어요. 그 막말에.
아이 근데 제가 친노인데 친노의 그 행동대장이면.
친노예요?
그럼요. 저는 친노죠. 오, 뼛속까지 친노죠. 저는.
아, 뼛속까지.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니까. 아,
네, 말씀을 좀 이어서 어, 해주신다면.
정청래 의원 이해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그 반발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당 앞에서 데모도 하고.
재심 신청했죠, 예, 지금.
예, 눈물도 보고 예. 지금 재심증을 해놓았는데, 이 김종인 대표가 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호락호락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자르지 않았겠죠.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관의 어떤 비리 문제로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이미 판결 다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 전병헌 의원과는 사실
관계 없는
직접적인
걸로.
관계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해찬 그 친노의 좌장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오늘 언론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과 네. 어? 13대 국회입니까? 네네. 그때 이제 붙어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88년 4월 15일 정선 때 네,
관악에서
네, 그때가 4당 체제로 치를 때인데 관악에서 5선의 김수환 의원이 2번 통일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재선의 김종인 의원이 민주정의당 후보로 나오고
그 비례대표 그때 두 번 마치고 세 번째 네, 출마했다네요. 네,
세 번째 지역구에 나온 거죠. 그 36살 먹은 운동권 출신 이해찬하고 그다음에 JP당 신민주공화당 후보 넷이 붙었는데 4만 표 대 3만 5천 표 대 3만 3천 표로 아하. 이해찬, 김종인, 김수환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예. 김종인 대표로서는 당시에 거기 당선만 됐더라도 민정당, 민자당으로 가면서 엄청 정치적으로 아하.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적 감정을 지금 와서 이런 방식으로 풀은 거다. 이런 해석이 한쪽에 지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뭐 관계가 없어도 보좌관, 비서관 비리를 얘기를 한다든가 지역구 활동이 미비하다든가 의정활동 참여율이 낮다든가 또는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나쁘다든가 네네. 이런 이유들을 댔는데 이 경우는 아무 이유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정무적이다.
이찬 의원 자르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정무적 판단이 뭡니까? 이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면 정무적 판단이지.
쓸데없는 거 묻지 마.
그걸 내가 어떻게 또 얘기를 해. 정무적 판단. 그 모든 것이 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정무적이라는 건 친노의 어떤 그런 상징성과 같은 그분은 이제 뭐 그렇게 함으로써 뭐 그런 얘기는 있긴
근데 이제 친노 패권주의라는데 어떤 패권 세력이 이렇게 힘없이 당해요?
지금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간 것도 친노 패권 행태 때문에 우리는 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를 흔든 쪽도 친노 강경파가 흔들었죠.
그다음에 그건 다 편견이에요. 무슨 친노 강경파가 있어요.
언론에 보도되기로.
예, 언론에서 보도하는 예, 게 아니, 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박영선 그 비대위원 체제를 흔든 것도 친노 강경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라고 그래서, 말을 하죠.
그래서 박영선 당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평행수를 빼버리더라. 배가 이제 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친노 누가 그랬어요 그때? 어떤 거?
난 모르죠.
그러니까 진노 강경파
모든 언론에 그렇다 보도.
그러니까 진노 강경파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건데.
왜 물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다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청래 이해찬 이 건은 되게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더민주는 자기들이 60년 사 책도 내고 6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88년도에 시작된 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평화민주당. 네. 그러니까 호남에. 그다음에 6월 항쟁을 함께 치렀던 시민사회 세력, 운동권, 진보 세력. 세 번째가 최근 들어와서 결집한 개별 넥시언들. 이게 당의 3대 축인데 정청래 의원을 쳐내면서 더민주 지지율이 한 5% 빠졌어요.
넥시언들?
예. 예. 그다음에 이해찬은 친노 좌장이 아니고 이 사람은 1970,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대에 그 흐름을 타고 정치에 입문한 비호남 개혁 세력의 좌장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이 둘을 쳤기 때문에 더민주의 지지율이 한참 내려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더민주는 지금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던 정체성이 붕괴하는 중이고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안착시키면 뭐 그것도 인정해줄 수 있겠죠. 아니, 그러나 기존의 당의 세 축 중에 호남은 국민의당이 반 가져갔고 나머지 두 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형국이고 이 흐름을 타고 정의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죠, 지금.
지금 김종인 대표가 정무적 판단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수많은 물밑에 여론조사를 다 거친 결과입니다. 이해찬 의원을 잘랐을 때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정치를 하고 새로운 세력으로 막 흘려가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놓아두고 과연 새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정무적 판단에서 김종인 대표가 아, 잘라야만 된다. 지금 이걸 자르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정당으로 탄생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보수 진영과 이른바 보수 언론의 요구를 받아들인 OEM 공천이라고 봐요.
아, OEM
주문자 생산. 네.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
누구를 위한 공천?
지금 그러니까 네. 보수를 위한 공천이었다.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절반. 이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절반 이 상황이에요. 네. 저쪽 절반의 요구를 들어준 OEM 공천 배제인데 이렇게 해서 표가 올 수 있으면 또 괜찮아요.
아 반대편 표를 메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공천을 했다.
그럼요. 정무적이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정청래 자르고 이해찬 잘라서 이제 강성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들을 다 내보냈다.
그게 아니고 무당파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현대적이고 경제 중심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게 정무적 판단인데 그렇게 해서 저쪽이 오냐 하면 저쪽은 안 오고 이쪽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민주는 본격적인 정치적 붕괴의 경로에 들어섰다고 지금
근데 늘 그 강자 우위거든요. 선거 막상 투표소에 가면 예, 근데 내가 이 두 사람과 아무런 그 이해관계가 없을 때 아, 이분이 여론조사에 앞서고 있다 그러면 네. 공인이 나도 이 다수에 편승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게 인간 심리예요.
네.
그렇다면 아마 투표소에 들어가면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야권 연대도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쏠려가지고 다 그렇죠. 정리된다.
예. 여당과 제1야당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구조가 저 당이 개헌선을 확보하고 180석 이상 가지게 되면 국회가 무력화되고 정치가 더 엉망되니까 제1야당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무서워서 더민주 찍으세요. 이게 이제 김종인 대표의 생각 같아요. 근데 지금 더민주라는 이 세력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좀 이상해라고 의심하면서도 그리고 당이 안정이 되고 뭐 경제공약 같은 거 나오면서 노선을 잘 잡아가니까 인내하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 특히 이 두 사람의 공천 배제
이게 특정한 사유가 없는 공천 배제이기 때문에.
정책 내 예산? 네. 왜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없어요.
아, 정책 내 의원은 막말이라는 대표적인 사유가
무슨 막말을 했어요? 좀 세게 표현한 거지.
자기도 당해놓고.
그 사람을, 아니, 저보고 간신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 막말 아니에요.
그럼 가짓말.
우리도 윤상현 의원 보고 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신이냐 아니냐는 아니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인데.
아니지.
어떤 그게요.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신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센 그게. 비판이지. 그게 뭐 강아지 계열 말을 쓰거나 이런 식의 막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제 위에 그 계열의 말을 쓴 것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고 그 얘기를 바로 합시다.
그 여간에서는 안 하지만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때 한번 하는 거죠, 그죠?
예.
원래 험한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리 의원의 말이 막말이냐 아니냐는 흐리기 돼요 지금. 그래서 그건 이제 자숙을 하면 되고 당의 정책을 맡기거나 그 정도 하지 않고 너는 그냥 그런 안티가 있으니 지역에서 열심히 너 당선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쳐내가지고 당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이 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이 초빙군주.
아니 김종인 대표가 선무당이란 말이에요.
네, 저는
내가 보기엔 선무당이 아니고 한 8단은 되는 것 같는데 다만 과연 저걸 김종인 대표 마음대로 저렇게 했을까? 물론 김종인 대표가 나는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고 보긴 보는데 친노의 핵심이 바로 문재인 전 대표잖아요. 그분이 의중과 정반대되는 경우에도 마구마구 저렇게 치를 수 있었을까? 정말 모든 것을 배치 상태에서 맡겼을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저기도 만약에 커튼 뒤에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저도 휴민트를
네네네.
요 며칠 가동을 좀 해봤는데 정성래 의원 때도 그렇고 이해찬 의원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가 의사 전달을 했대요. 김종인 대표한테. 이 사람을 경선 배제하는 것은 당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는데도 무시하고 한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쭉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표가 생각보다는 머리가 굉장히 좋구나.
그게 아니고요. 더민주 사태는 네.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새누리당하고는.
예, 예, 예.
이제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대표로 이름을 바꾸고 공천권 다 주고 당헌당규 개정권 다 주고 해석권 다 줘가지고 비례대표 공천권까지
네.
모든 권한을 김종인 대표 손에 다 집중시켰어요.
네.
이 사태는 민주정을 더민주의 정치인들이 스스로 폐기하고 왕정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 왕이 개관 독재자예요 지금. 어? 개관 군주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스스로를 민주주의를 폐기하면서 스스로를 모욕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중진이고 초선이고 초풍약업 날아가는 게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 김종인 그 위원장을 요새 네. 안철수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왕과 짜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짜르.
네.
여왕과 짜르. 그러면 여왕은 박근혜 대통령일 거고 이쪽에는 짜르인데 내가 보면 짜르는 무슨 짜르. 제 양반은 문자오더라 전문 경영인이고 예, 진짜 큰 대주주 눈치 보기에 바쁜 전문 경영인인데 조금 이제 자기 거 조금 챙기려고 하는 그 수준이에요.
그 지금 아니에요. 차르가 혼자 통치를 못 하잖아요. 밑에 수족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더민주에서 제일 센 사람은 박영선 의원이래요.
오.
네, 거기가 문전성시래. 뭐 비례대표 받고 싶거나 뭐 지역구 공천 빨리 확장하고 싶은 사람 다 거기 가야 돼.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는 지금 정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어쨌든 지금요 석 달째.
근데 지금 뭐 대선이
아니에요. 글쎄 석 달째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어요.
네네네.
이 총선 결과는 보나 마나요. 제가 볼 때는 확률상 볼 때 더민주가 성공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게 돼버렸어요.
아 더민주 성공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의 석은 유지를 해야죠.
107석.
예. 네.
107석을 봅니까?
예, 못할 거라고.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가 한 20석은 차지할 것이다.
저는 어림없다고 보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기반이 붕괴함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아주 안 좋을 거고,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맡긴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예요. 책임을 같이 져야만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많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붕괴를 하면 그 반사이익을 누가 갖고 하죠?
그 반사이익은 새누리당이 다 가져가죠. 새누리당이. 대부분.
아, 근데 새누리당은 더 얼뻥한 짓 하고 있는데.
아, 그거는 새누리당은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의당만 득세를 하네.
정의당은 그릇이 작아서 물이 넘쳐도 당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정의당이 진짜 집당할 걸 다 몰라.
그렇게 뭐, 하고 뭐 불난집 옆에서 우리가 가져도 굶주할 일이 있어요? 그런 생각 없고요.
그렇지, 정의당 마음이 든 게 딱 그거 하나인데. 네,
더민주가 잘 되기를 바래요. 같은 야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은 거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 새누리당은 180석, 더불어민주당은 90석, 국민의당은 20석을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이러는데, 나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수도권에서는 일려다야라고 하지만 거기다 1대1 구도로 가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워낙 허방을 많이 짚어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멀리는 가지 말고 18대하고 19대 두 번만 보자고요. 18대 총선 때 서울에서요. 그때 한나라당이 48석 중에 40개를 했어요. 민주당 7개 했고요. 네. 창조한국당 1석 그때 공국현 씨에서.
네. 근데 그 저기 뭐 이런 대통령이
그때는 2007년 선거 예. 대통령 선거 바로 찍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19대에는 서울에 48개 중에서 새누리가 16개를 했고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에서 32개. 예. 1대2 비율로 야당이 압승했습니다. 경기도도 21대 31로 야당이 네. 압승했고요.
수도권은 야당이 완전히 쓰러졌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잘 보시면 18대하고 19대가 서울, 인천 경기 투표율이 엄청 차이가 나요. 18대 총선은 45.8 서울이, 19대에는 55.5예요. 네. 경기도가 18대에 43.7인데 19대 52.6, 인천은 18대에 42.5인데 19대 51.4. 네, 네. 이 10% 정도의 투표율 제고 효과가 왜 나왔냐 하면 이때가 완벽하게 야권 연대가 되어서 1대1로 붙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권 연대에 대해서 더민주가 지극히 교만한 태도를 김종인 대표가 취함으로써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덜 가게 돼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이건 땅 짓고 헤엄치기 선거예요. 수도권이.
바로 지금 네. 우리 유공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는데 야권이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제 3자 입장에서 보기에 여권이 너무 교만해요.
서로가 서로 여권 좀 걱정하시네.
여권이 교만한 정도가 네. 아니고 오만 방자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이런 식의 밀실 공천을 하면서 태연하게 우리가 민주 개혁을 한다고 웃기고 있는 이런 정당. 그리고 같은 뒤에 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정당. 이 정당을 두고 50대, 60대, 70대들이 물을 몰려가서 투표를 90%를 막 찍어댈까요? 안 합니다.
아, 천만에요. 근데 새누리당은
아, 둘이 서로 알론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통령 탄핵을 하고 나서도 새누리당이 전국 평균 비례대표 득표율 36%를 했고요. 121석을 했어요. 탄핵 때도요. 차떼기 다 하고 해도. 그리고 이제 6월 항쟁 때 민주화 되고 나서 곧바로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사자 대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때 36%였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미니멈 35%의 지지가 나오는 정당이에요. 좀만 더 분위기 좋으면 40% 나오고요.
나중에 결과 보세요. 이 상태대로 만약에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내기 해야 되겠다.
내가 싫은 걸 하세요.
그럼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변수가 너무 많거든.
그거 지금
바로 조기해 주는군요. 예. 그런 거 딱
그럼요. 그럼 따져보시고
승패를 가려야 되는 거지.
형도 한번 거세요 그럼.
그럼 우리 몇 대 몇 대 딱 물체갖고 나중에 공개하는 걸 할까? 서로 딱
그러면 나중에 우리끼리 합시다.
지금 내부 공개가 이제 치러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일단 오영식 의원이라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당에 남아서 백의 종군 하겠다는데 전병훈 의원은 지금 입장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뭐 그분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근데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분이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 과연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그 당 소속으로서 받고 있는 지지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느냐? 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정당의 그 레테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최정지차가 나요.
정청래 의원은 내 인생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좋은 얘기도 참 세게 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네,
정청래 의원은 뭐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이해찬 의원은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하겠지만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왜냐 이거는 그냥 공천 탈락해서 억울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출마하게 되면.
그런데 이번 선거에 새로운 인물이 없잖아요. 이 새누리당은 세임을 뭐 영입한 예를 들면 결국은 처음부터 기득권 세력들.
현역 탈락자가 지금까지 오늘 현재 12명.
12명.
예, 경선 배제하고 그다음에 경선에서 낙선한 경우 다 포함해서 12명. 현재까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마치 세임을 엄청나게 넣은 것 같지만 우리 곰곰이 따져봐요. 그분들이 과연 세인물인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에 TV에 나와서
그렇게 따지면 뭐 세인물 누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처음 세인물 될까 아니란 말이에요.
세인물이죠. 정치에 가면 세인물이세요.
아니죠.
아 영입 좀 하셔야 돼. 아,
우리는 이미 예? 막후 정치를 하지 우리 지금 막전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예요.
예, 우리는 뒤에 알파고 네. 모니터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는 국민이 우리를 알파고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자화자찬이 또.
지금 뭐, 마무리를,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거의 두 달 넘게. 대선
주자 달째.
예. 1위, 9주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21%고요.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이 한 16%.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의원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 한데. 예.
이분들 중에 대통령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당감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대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나오겠죠.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저는 이분들 중에 나오리라고 보고요.
예.
대통령 후보는 뭐 전두환 씨처럼 총칼 들고 나와서 하지 않는 한은 1, 2년 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나라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신중하다고.
어허, 트럼프 같았습니다.
트럼프 갑자기 뜨긴 하지만 예. 그거는 미국 경우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기들려 보세요.
이제 보는 거고요. 뭐 누구 아시는 분?
저도 분들은? 있습니다. 아, 예. 입당 문서 내고 출마하지 말아 법이 있습니다. 법만 있으면 합니다.
예. 아, 저는 제기한다. 그거는 뭐
돈이 없어서 그래. 하면
돈은 모으면 돼요. 예.
하면 우리 연립정부 만들자고 내가 제의할 거야.
저는 공무원 안 해요, 다시는.
다시는 안 한다고? 네,
다시는 공무원
그 월급 안 줄게. 그냥 들락날락 하라고, 청와대로.
아, 그거는 뭐 언제든지 뭐 소란한 거로 봐봐.
청와대에서 설전도 하고.
네, 그런 거 하면 좋아요.
네. 내가 부탁하면 정직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아, 그건 안 해요. 그냥 술이나 먹어.
아니, 내 집에 돈 줄게.
그거는 좋아요. 월급 말고.
예, 월급 말고. 예, 말씀하시죠, 예. 예.
대선 후보 여론조사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저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우선 총선 끝나고 나서 입지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하. 그렇고요. 문 전 대표도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를 아예 그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그 문재인 대표는 이런 자기는 아직까지 출마하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원외로 있으면서 대세론을 끌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뭐 상태에서. 예, 문재인 대표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더민주당 쪽에서는
네.
급하면 요청을 할 거예요. 이제 당 지지율이 더 가라앉고 이렇게 되면 요청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비례대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이유는?
왜냐하면 이번 총선 결과에 자기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말해놓은 상황에서
아, 굳이 뭐 그러면
굳이 뭐하러 비례대표를
그런데요. 이 본인이 지난번에 그 대선 출마에서 이 끝내 국회의원 사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대선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때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부터 틀렸다.
네. 막 그런 주장도 있죠.
그런데 예, 예. 지금 만약에 이분이 비례대표든 뭐든 국회에 들어가면 또 일구 이연한다는 얘기 또 나옵니다.
문재인 대표의 성향을 보면 저는 잘 아니까요.
아, 잘 알아요.
그럼요. 우리가 정부에서 같이 일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 그렇네. 예. 장관하고 왕수석하고.
예, 저희가 이제 정책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늘 가서 그 비서실장하고 상의하고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가해서 가끔씩은 청와대 쪽에서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친문이에요?
저는 친문이죠. 저는 문재인 대표를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죠.
아, 정의당을 하면서 친문이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 좋아하는 거. 그런 건데 문재인 대표 성격이 되게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씨를 영입을 하고 자기가 그만둘 때에도 자기가 자리 지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당이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되게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혁신위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혁신위가 끝이 나서 혁신안들이 다 처리되고 나면 사퇴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안 기다려주고 계속 탈당을 하고 흔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려고 고민하다가 이제 박영선 의원까지 탈당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좀 서둘러서 붙들고 김종인 대표를 영입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그러면 자기가 대권 가도를 달리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나간다? 이거는 그분 성격에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이번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죠. 내가 말하면 망한다. 나는 망한다.
지금 말하면.
예, 지금 말하면 나는 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언제 말할 거예요?
저분이 과연 앞으로 여당 안에서 하나의 대선론을 만들 수 있느냐. 난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영원히 말 못해.
그렇다고 해서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느 날 갑자기서 어떤 큰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만조만한 이제 다툼들이 계속될 건데 나는 누군가가 어디선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어디선가. 응? 어디서.
그래서 대중의 희망으로 예. 난 나오는 분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있을 것이라고 나 봅니다. 그런 희망조차 없다면 지금 화가 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 있는 사람 중에 찾아보세요. 쫓난 사람으로. 아, 정치 선거는 기성복이지. 맞춤법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번에 예비 후보들 명단 쫙 대표치라고 보면서 내가 절망을 했습니다.
아, 그거는 전원책 예. 변호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아니, 이거, 그분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받는 것처럼 화나는 일이 없다. 화가 나더라고 정말.
여태까지 화 안 나셨어요?
예, 지금까지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살았는데 예, 예. 이제 나이가 드니까 화가 나요.
아니 나이 드셨으면 계속 두루뭉술하게 사셔야지.
이런 자들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어쨌든 뭐 요번 주까지 보존을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아무도 몰라.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뭐 한 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기까지 안 바래요. 그냥 여야의 큰 정당들이 상식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하. 소박합니다. 나는 유권자로서. 예. 예. 예.
저를 제발 임명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희망을 없애도 좋은 겁니까?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아, 하여튼 방송은 또 아주 끝날 땐 또 임팩은 또 굉장히 주시고 그래요. 조금 잠잠하다 싶으면 갑자기 막 그냥 뭐 그냥 밀뚝끝도 없이 일어나시고 갑자기 네. 임팩을 주시고
아, 편지 말할 부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앞에가 좀 공부 좀.
알았어요. 예, 그건 제가 해올게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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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럼 네. 마지막 인사도 좀.
아,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아, 그냥 끝내죠. 예. 아,
이렇게. 여러분, 가면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이러고요?
우리 같이 이러면서.
아니, 그럼 그거 한번 부활시킬까요? 옛날 방 맞는 거?
우리 이럴까요?
아, 그런 거 원하세요? 재밌는 거 원하세요?
아니요. 이름 있잖아요.
박 한번 맞으실래요?
정장케 해.
네, 좋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